아멘. 김근철 목사님, 예수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있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한 은혜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새로운 것을 처음 공부하거나 가르칠 때 보통 초급, 중급, 상급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초급 단계에서는 힘든 이야기, 뭐 싫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 분야의 좋은 점만 말을 해주죠. 그리고 초급 단계에서는 흥미를 유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다 못하다가도 한 가지만 딱 잘해도 야, 참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참 이렇게 보니까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해줍니다. 심지어는 내가 여태까지 가르치면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처음 본 것 같다. 예, 이런 단계가 초급 단계입니다. 성취감을 맛보게 해서 빠져들게 만드는 소위 꼬시는 단계가 초급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중급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반복 학습 그리고 숙달을 통해서 그 분야의 기술을 터득하게 만듭니다. 목표는 아, 이론대로 해보니까 정말 되는구나. 그 자기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야에 심취하게 만들고 더욱 깊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중급 단계의 목표는 아가, 내가 이 분야를 해보니까 참 재밌다. 내가 좀 더 전문가가 되어봐야 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상급 단계로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급 단계의 목표입니다. 그러다가 상급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비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동안 중급 단계에서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잘 못하던 것, 잘 안 되던 것 위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전에는 참 재밌기도 했고 하면 척척 다 되는 것 같았는데 상급 단계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리고 그죠? 이것 내가 계속해야 되나 포기하고 싶은 고민하게 만드는 단계가 바로 상급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수가 되려면 어느 단계를 통과해야 됩니까? 상급 단계를 통과해야지 고수가 되어질 수 있는 법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돌파에 나아가고 전진에 나아갈 때 우리는 고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의 여정도 이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신자 시절을 좀 되새겨보면 교회 처음 왔더니 주변에서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섬겨주고 받들어줍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주일에 교회 오니까 주차도 제일 좋은 자리에 제일 먼저 되게 이렇게 딱 인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제일 목사님 잘 보이는 제일 좋은 자리, 편한 자리로 딱 이렇게 안내까지 해줍니다. 심지어는 내 눈길이 머무는 그 음식을 바로 앞에 갖다 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까? 아, 내가 다음 주에 또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단계가 초신자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찬양이 얼마나 그렇게 은혜스럽고 좋은지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본당에 앉아있으면 가슴이 설레고 때로는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러한 단계. 여러분 지금 다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고 계시지요? 설레십니까? 가슴이 뭉클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성숙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동안 내가 너무 받기만 했는데 이제 나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도 좀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종 봉사부서에 가서 이제 봉사를 시작합니다. 찬양도 해보고요. 교사도 해보고요. 또 이게 앞에 찬양팀 마이크 들고 찬양도 해보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 앞에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것이 자기를 내려놓아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이 열심히 생겨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또 봉사하는 것이 너무 좋고 또 그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도 잘해주세요. 그죠? 예.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정말 신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나도 교인이 다 되었구나. 이제 나도 교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또 신앙의 성숙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동안 경험하지 못해보았던 단계 이렇게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그전에는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이 되는 것 같았고 교회만 오면 늘 좋은 일만 있고 신나는 일만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이상하게도 기도의 응답이 조금 더딘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신앙의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말에 반대가 생기기도 하고 나에게 시련과 권한이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다다랐을 때에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실 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상급자의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부치고 어렵고 시험이 드는 그 순간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성장하고 있는 순간인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상급자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런 과정을 이제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 번에 걸친 3차 전도 여행을 쭉 기술화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이죠. 특별히 오늘 읽으신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시작할 때부터 뭔가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바나바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설교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열매도 있었고요. 교회도 많이 개척했어요. 그리고 잠시 쉼을 가진 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떠나려고 하니까 그렇게 동역자요 단짝이었던 바나바와 사소한 일로 조금 다투게 됩니다. 그 일은 바로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아니다. 데려가야 된다. 뭐 이렇게 싸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일 중심적, 목적 중심적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가를 못 데리고 가게 했고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가를 꼭 챙겨갔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마치 바울이 뭔가 사람을 좀 챙기지 않았던 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가에게 분명한 결격 사유, 문제가 될 만한 빌미를 제공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그러한 성품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다른 루트로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척박한 객지에 가서 그것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으니 우리의 바람은 어때요? 바울의 바람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전도 여행이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더 크게 쓰임받는 2차 전도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푸른의 꿈을 안고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역의 현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떠난 2차 전도 여행이 이상하게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바울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바울이 무슨 꼼수를 부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신학학자들은 보통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핍박도 많이 받고 채찍질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바울이 아마 체력적으로 혹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역사상 최초의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자비량 선교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보통 선교사님들은 후원을 받아서 이제 그 후원금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게 되어 있죠. 물론 바울도 후원금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 사역에 많은 비중 있는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비에 충당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 부딪히는 지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재정적으로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이중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에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던 당시에 로마 제국의 박해도 받았지만 또 누구의 박해를 받습니까? 예, 바울이 예전에 섬겼던 유대교의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이중 박해를 받았던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어려움이 굉장히 힘든 어려움이었어요. 그것은 내부적인 갈등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 간에 갈등이 존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16장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뭘 가지고 결정했냐면 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그래도 할례와 토라가 중요하다, 전통과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유대교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 위주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놓았던 이 교회들에게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맞는 말이긴 한데 모든 게 다 맞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려면 이 유대교적 전통도 바르게 따라야 된다. 그래서 뭘 강조했어요?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 제가 하는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찾아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니 이것은 육신에 속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3장에도 그들이 가르치는 일은 육체를 신뢰하는 일이요 이것은 개에게나 던질 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복음을 저술했던 우리 바울사도가 이렇게 저속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비판했던 이유는 복음으로만 주장하지 않고 율법과 전통에 사로잡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고 배척하는, 이게 외부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시기를 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체로 네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우리는 선한 의도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을 가지고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지금 여러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여러 환경으로부터 방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을 공격하거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그 너머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지역을 옮겼습니다. 지역을 옮겼더니 거기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7절에 보니까 또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결코 바울이 누구를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말투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여건과 이 형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의 영을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해서 세워놓았던 모든 그 선교의 전략들, 선교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누구의 인도하심을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성숙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지금 이러한 시련을 주고 계시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늘 예수의 영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음을 믿으면서 예수의 영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신앙의 고수인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장애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 그러한 경지에 오를 때 우리는 그분을 신앙의 고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중에 힘들고 낙담해서 절망스러운 순간에 있는 분 여러분 계십니까? 혹은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딜까? 왜 나에게 이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금 주어질까라고 고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영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그 해결책을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계획과 내 지식과 내 경륜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더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훨씬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의 영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선교 사역이 이렇게 뜻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울은 쉽사리 밤에 잠을 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잠이 잘 오지 않죠? 예. 그래서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시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고심하면서 고민하면서 왜 선교 사역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9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봐야 돼요.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면 아, 꿈꾸다가 꿈에 뭐 무슨 환상적인 꿈을 꿨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은요, 꿈에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밤에 환상을 보았다. 이것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 아마 선교사역이 뜻한 바대로 되지 않아서 고심하고 고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을 보내는 그 순간에,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뭔가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순간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9절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어떠한 환상을 보았다고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역사의 흐름을 아니까 아, 이렇게 해서 복음이 넘어갔나 보다 생각을 하지만요, 지금 이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게도냐로 쉽사리 건너갈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아닙니다. 왜요? 바울에게는 이 선교사에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해서 세워놓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고 그 교회를 본부로 해서 복음 전도를 소아시아에 더욱더 넓게 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곳에 가지 않는다면 그곳은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마치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영예를 뺏어갈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자신이 쌓아놨던 업적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마게도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상의 무엇을 봤어요? 예, 소아시아를 내려놓고 마게도니아로 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인정함이라. 이게 헬라어로 심비바존테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그들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결론을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환상을 봤다고 해서 그날 바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동역자들이 모여서 숙고하고 그렇게 되새겨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새겨본 다음에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 이후에 이들은 결정 내리고 결론을 내린 이후에 인정한 이후에 행동은 이제 급변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영에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 되는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영에 순종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비록 밤에 기도하는 중에 바울이 환상을 보기는 하였지만 그 환상을 무시하였거나 혹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 환상을 우선순위에서 제쳐놓았더라면 아마 그것은 그저 환상으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환상을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자에게 예수의 영 앞에 순종하러 결심하는 자에게 환상은 비전이 되고 비전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영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자에게 환상은 비전이 되고 비전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영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대전환을 이루어가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평을 내렸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대전환적 사건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평을 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에 순종하고 예수의 영에 순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이 소아시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유럽으로 넘어가서 대로마 제국을 그리고 대유럽을 미국을 궁극적으로 한국을 복음화시키는 단초가 된 것이에요. 아마 이때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복음이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역사적 대전환이 어떻게 났다고요? 바울이 예수의 영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의 대변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영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순종이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를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간 것은 그저 배 하나 타면 되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머물지 아니하고 헬라인과 이방인들을 통해서 온 열방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의 영 앞에 순종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순종은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합니다. 참된 순종은 킹덤 시치를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영 앞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사건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사람도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무 준비 없이 바울에게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만 하면 새로운 사역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돌을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도시였어요. 저 같으면 그곳은 피해서 갔을 거예요. 왜요? 돌에 맞아가지고 거진 죽을 만큼 돌을 맞아가지고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내다 버렸는데 간신히 깨어나서 도망쳤던 것이 바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혔던 이 바울은 다시 한번 그 루스드라의 복음 전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 전도는 큰 열매가 없었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한 명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유대적 전통도 알고 있었고 또 완전한 헬라적 문화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바울도 유대교와 헬라적 전통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바울보다도 더 헬라에 대해서, 헬라의 언어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본격적인 유럽 전도를 함에 있어서 헬라 문화를 잘 알고 이 로마, 그리스 로마 문화 그 언어를 잘 아는 사람이 얼마나 요긴하게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예비하여 주심으로 바울의 사역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두 번째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직전에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머무르는데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누가의 직업은 또 의사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요? 지병도 있었고 또 온갖 핍박과 박해, 채찍질을 통해서 몸이 아주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하는 가난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자비를 가지고 의사를 찾아갈 수도, 고급 치료 기술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도 복음 사역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치의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누가는 바울과 동고동락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오늘날 사도행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영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의 사역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결심해서 이제 11장 이후에 나오는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이제 유럽에 첫 발을 내디뎠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유럽에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길을 익혀야 된다는 핑계로 여기저기 구경도 해보고 관광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구경하거나 정탐하거나 길을 익히거나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곳이 필요한데 어디서 기도를 할까? 기도 장소를 찾았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의 영을 의지하고 예수의 영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를 찾는 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기도하는 자리에 누가 왔냐면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이 그곳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루디아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건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장차 이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든든한 후원자로 이 빌립보 교회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셨고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많이 어렵다고들 하소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답답하시고 막막하시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형편이 풀리지 않을까 고심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예수의 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길을 막으심으로 때로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곧은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심지가 곧다는 말은 오직 주님을 향해서 올곧게 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심으로 예수의 영만을 의지하심으로 그 앞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가는 그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또 그 예수의 영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들고 낙심이 되고 절망되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영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수록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돌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